VOA 세계 뉴스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일본에 이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의 정보수장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내일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청와대 방문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헤인스 국장은 한국 방문에 앞서 이날 일본 도쿄에서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다키자와 히로야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함께 미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동을 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 무력 충돌이 이틀 넘게 지속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어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붕괴했습니다. 이에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인 테라비브 지역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양측이 수백 발이 넘는 로켓포 공습을 주고받으며 팔레스타인인 35명과 이스라엘인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가장 극렬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이스라엘 측과 이집트 정부 당국자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사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 측과 통화해서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등에 대한 하마스와 다른 테러 조직의 계속되는 로켓 공격을 비난하며 이스라엘 안보와 자국민 방어를 위한 정당한 권리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은 어제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미얀마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시민들이 양곤은 적들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가두 시위를 벌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안군의 진압을 피하기 위해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저항은 쿠데타 직후보다는 표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100일간 민간인 수백 명의 죽음과 자의적 체포, 인권 침해 등이 자행됐다며 군부의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국가 안정과 평화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기름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난 7일 해킹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료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품귀를 우려해 연료를 미리 부축하려는 운전자들로 주유소가 장사진을 이루고 일부에서는 기름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2.98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로 인한 휘발유 공급 부족은 없으며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기름을 사들이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측은 현 상황은 일시적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송유관 운송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과이도 전 의장은 어제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이도 전 의장은 정부와 여당, 야권연합,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국가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협약은 국제 참관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개최하기 위한 일정, 인권 개선, 코로나 백신 등 인도주의 지원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마두로 정권이 협약을 준수할 경우 점진적인 미국의 제재 완화 등 국제사회가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야당이 올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가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이 공개된 직후 대미 대남 비난 담화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사업은 적국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 중요하다고 미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가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5도, 낮 최고 13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백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백신을 공유하는데 열려 있다는 이날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CNN은 행정부 내부 논의에 밝은 두 명의 소식통의 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백신과 다른 인도적 지원을 공유하는데 열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전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의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것이 백신 공유가 초기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방송에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하는 데 열려있지만 지원이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고 한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의를 거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 세계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백신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늘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내일 비무장지대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앞서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서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타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과 미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이 공개된 직후 대미 대남 비난 담화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또다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정책 구체 내용 공개를 기다리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등 3명이 한꺼번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을 향해선 대북정책과 인권 문제 지적에 반발했고 한국에 대해선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대외 행보를 자제하고 내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경제난 극복과 체제 결속,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취 등의 지면을 집중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제기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북한이 미국 대북 정책의 구체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내부적인 어려움에 따른 교착 장기화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력갱생이라는 대내 노선과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공개를 기다리는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냥 지금과 같은 국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부담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대북전략 기조가 이제 윤곽을 냈으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대응 준비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 2월 미국 측의 접촉 제의를 거부했던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측이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보이면서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표방한 데 대해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미국 측과의 접촉에 나설지에 대해선 또 다른 전략적 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신들이 대내외 대화 재개 조건으로 천명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미국 측의 언급이 없다는 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미사일 시험 발사의 필요성 등으로 미국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입장이 3월 15일 북한이 담화 공세하고 25일날 탄도미사일 쏘니까 좀 더 유화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싱가포르 합의 존중하는 거, 그런 얘기 나온 거. 그렇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좀 더 버티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진행 중엔 제재와 인권 문제를 종종 언급하며 압박에 방점을 두는 듯했지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 방향이 공개되면서 북한도 대화에 나설 여지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일 수 있다며 때문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북한의 주된 관심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하는 방식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그 접근법에 의해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느냐, 미국의 상황 조치가 뭐냐거든요. 북한은 이미 영변 핵시설까지는 내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지금 상당히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조 박사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달과 이달 초 대남 비난 담화를 통해 모종의 도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조율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한 중국과의 관계 구축 차원에서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여부를 미국과 치열하게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자신의 후원 세력으로 붙잡아두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유화책이 있고 하나는 강공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대화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구할 건 계속 요구하고 나름대로 그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표시를 중국한테 하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오히려 강공으로 나와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오히려 냉전적인 구도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소장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1차적인 고려 요소로 대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다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잠시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로 북한 내부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 11일자 위성사진에서 이 일대가 옅은 회색빛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통상 석탄가루로 인해 검정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랜 기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BOA가 확인한 본 결과 해당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이 드나든 건 지난달 25일, 그 전까지 이 항구를 드나든 선박이 4월 한 달 동안 단 한 척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42일 동안 남포 석탄 항구에 입항한 선박은 두 척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3월 9일 보도를 통해 남포 석탄 항구에 2월부터 선박 여러 척이 드나드는 움직임을 포착해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항구에서 선박의 입출항이 끊긴 뒤 나타난 첫 움직임으로 당시를 기준으로 약 6개월 넘게 중단됐던 석탄 항구의 운영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포 석탄항에는 3월 7일을 끝으로 선박들의 추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고 이후 항구도 다시 회색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장기적인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박 몇 척을 제외하면 북한 남포 석탄항은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석탄 선적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포를 비롯한 주요 석탄 항구에는 석탄 선적을 위해 3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곳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이 공해상에서 석탄을 환적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고서에 싣고 북한이 불법으로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돼 이후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 역시 최초 석탄의 선적지는 북한 남포였습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석탄 관련 활동을 지속해왔던 북한은 돌연 지난해 8월 관련 활동을 중단했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여름 연이어 발생한 수해와 태풍 등으로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끊긴 곳은 남포만이 아닙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송림과 대한항 등에서도 예년과 달리 석탄 선적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석탄의 움직임이 뜸해진 원인으로 석탄의 주 고객인 중국 측과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강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을 꼽았습니다. 다만 원인과 상관없이 석탄업에 종사하던 북한 내 주민을 비롯해 민생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무역은 정권에도 돈이 들어가지만 이제 거기에 연결됐던 많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자원을 생산하던 생산 그 단위들 이런 그게 종사하던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다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씨는 해외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석탄 무역업 종사자는 물론 일부 외교관들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석탄 수출과 같은 밀무역 외에도 국경 봉쇄로 인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공식 교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국경 봉쇄로 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북한 경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께 독일 정부의 함흥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 운영할 것을 제안했었다고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또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제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까지 평양에 근무했던 토마스 셰퍼 전 독일 대사는 북한이 독일에 투자를 원했고 경제특구 개발도 제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 NCNK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2014년, 2015년경 독일의 방북단과 함께 함흥을 방문했는데 현지 당국자들이 외곽에 들판을 보여주며 경제특구가 들어설 장소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I visited Hamhung and talked with the governor and the man in charge of economy. And at that time, that was in 2014 or 15. And at that time,
당시 북한 측은 독일이 함흥에 기반 시설을 짓고 기계류와 자본, 기술력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수출로를 확보하고 위험 부담을 할 것을 제안했다고 셰퍼 전 대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허허벌판과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당시 나눈 대화가 전부라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언제나 독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열의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또 지난 10년간 중국 단둥 인근 신의주 특구 외에 북한의 경제 특구 중 진전을 낸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기독교 사회당 소속 하르트무트 코시크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을 받아 2014년과 2015년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코시크 의원은 2015년 방북 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독일이 다시 북한의 경제개발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특히 과거 옛 동독이 산업중심지를 건설한 함흥에 독일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셰퍼 전 대사도 함흥과 독일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함흥 has special relation with East Germany because East Germany after the Korean War helps with
한국 전쟁 이후 동독이 함흥의 재건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복구에는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동독 정부는 기술자들을 함흥에 파견해 기반 시설에서 공동 주택까지 건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셰퍼 전 대사는 북한 당국과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 관련 대화를 나눌 의사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내부 문제라고 반응하며 대화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I've tried sometimes to talk about prison camps, labor camps, for example, but I've never succeeded. Only in private, North Korean whom I asked, he became quiet and he said, you know,
셰퍼 전 대사는 자신도 교화소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지만 한 북한인이 사석에서 짧게 대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인이 매우 조용해지더니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보내지는 것이라고 말한 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제사회가 UN 등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외국 정부들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도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내면 보상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셰퍼 전 대사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평양에 상설 대표부를 설치하고 북한 대표부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표부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대화하면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셰퍼 전 대사는 북한에서 2007년부터 2010년에 이어 2013년부터 2018년 두 차례 근무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사업은 적국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미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가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 각 사령부가 별도 운영하는 정보 수집 장비와 전술 통제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반도 방어 자산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널드 몰트리 미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11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사업은 적국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JADC2 concep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be able to counter our adversaries in whatever domain that we may need to counter them in.
몰트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적국에 대응하는 데 극도로 중요하다며 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연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몰트리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이런 역량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영역의 전장 환경에서 전투자들에게 실시간 연결성을 제공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사업은 미군 각 사령부가 별도로 운용하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 합동군이 추진 중인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장 환경에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영역 작전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설계로 한반도 방어자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통합된 연결망 중심 전장 환경으로의 전환 노력은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에 대한 보완적 역량이라며 이는 자신의 자원 조달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를 동맹국들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몰트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내외 모든 적들에 대한 방어는 미 국가정보와 안보 영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중국을 꼽으면서 중국을 국방정보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efending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akes on new meaning for all in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profession. China, our pacing challenge, a global pandemic, malign actors, and other existential threats.
몰트리 지명자는 국내외 모든 적들에 대한 방어는 정보 안보 영역을 담당하는 모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며 중국과 우리가 직면한 도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악성 행위자, 기타 실존적 위협은 모두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미국 최대 송유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방위산업 공급망은 디지털 공격에 본질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적국들은 방위산업 기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겨냥할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부와 방위산업 간 소통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최대 송유관 운영사에 대한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에 대해 범정부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사회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상대로 최근 벌어진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takes issue, takes this very seriously.
그러면서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 등이 랜섬웨어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 유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FBI가 이번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가 다크사이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단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FBI identified the ransomware as the dark side variant, which they've been investigating since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다크사이드 역시 다크웹을 통해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공격은 사회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바로 이 부분이 각국이 랜섬웨어 공격에 관해 염려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eople in the government, whether it's the US or whatever sort of major leading world powers, has been, you know, sort of
하 연구원은 주요 기관시설에 대한 공격은 일시적일지라도 파급 효과가 몇 단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주 걸프만에서 동부 뉴저지주에 이르는 8,850킬로 규모의 송유관으로 하루 250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을 실어나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공격으로 미 남동부 지역 주유소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 연료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시사는 한 천연가스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운영을 폐쇄했다며 이와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부는 최근 심포지엄 대담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등 사이버 안보가 긴급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야기한 랜섬웨어 공격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지난 2017년 라자루스 그룹이 벌인 워너크라이 공격입니다. 당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여만 대의 컴퓨터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영국에선 주요 기관시설인 병원 시스템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 수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중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보고서를 통해 피해액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관시설을 노린 공격뿐 아니라 국제적 시선이 집중되는 시기를 노리고 일어나는 랜섬웨어 공격도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 러시아 조직으로 추정되는 한 해킹 그룹은 파괴형 랜섬웨어 악성 코드 나페티아를 유포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당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랜섬웨어 공격의 경우 대부분은 스피어 피싱 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 유포로 이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스플렁크의 리사 월리스 공공부문 부사장은 최근 한 웨비나에서 랜섬웨어 공격의 65%나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5% of all ransomware attacks are delivered via phishing emails. So I would say that, you know,
하 연구원은 랜섬웨어 공격은 이처럼 네트워크에 침투해 정보를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다분히 기초적인 도구라고 지적했습니다.
If we're reactive, we're just going to wait for attacks to come and get at us. But I think the U.S. government has been moving in a direction.
그러면서 그런 공격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격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정부는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이어 미 당국은 기관들이 사이버 보안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된 솔라윈스 해킹 사건과 미 송유관 공격 간 연계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점점 더 고도화된 기술로 탐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국토안보 정부위원회 산하 떠오르는 위협과 정부지출 감사 소위는 11일 솔라윈스 해킹 사건 이후 연방정부의 사이버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 회복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브랜던 웨일스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국 C사 국장 대행과 라이언 히긴스 상무부 최고정보책임자, 자넷 보겔 보건복지부 최고정보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미국 최대 송유관을 겨냥한 랜섬웨어 해킹 공격과 솔라윈즈 해킹 사건과의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적어도 9개 연방기관과 100여 개 민간기업의 피해를 입힌 솔라윈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발생한 송유관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가해자가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등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화당 론 존슨 의원은 솔라윈즈 해킹 사건은 동일 가해자가 송유관 해킹 사건을 일으키기 전 선포한 과시성 경고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두 사건의 연계성을 조사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일스 국장 대행은 솔라윈즈 사건 당시 적대 세력들이 암시한 정보들을 토대로 송유관 해킹 사건과의 연계성을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looking hard at the information that the adversary gleaned from SolarWinds, looking at reflections in intelligence.
특히 송유관 해킹 공격의 경우 다크사이드로 불리는 조직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요한 표적들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을 늘리고 있는 추세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더 큰 표적을 찾아다니고 있고 지난해 경우 적게는 3천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 피해의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일즈 대행은 솔라윈즈 해킹의 경우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이 직접 가담한 매우 정교한 해킹 공격을 선보였다며 약 천여 개의 피해 조직의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비밀로 분류하지 않는 미국의 정보망에 대한 접속 허가를 달성하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공급망을 불효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은 점점 더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탐지를 피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일즈 대행은 솔라윈즈 해킹과 같은 유형은 악성 코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기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침투한 악성 코드들이 활동을 개시하는 즉시 비정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연결망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대 세력의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유형을 감안할 때 사이버 보안은 절대 만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gain, there's no silver bullet. But we believe that additional layers of visibility, additional improvements.
웨일즈 대행은 향후 보안태세는 연결망 내 추가적인 가시성 확보와 구조 개선을 통해 적대 세력이 특정 공격을 단행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성공률을 낮추고 탐지 속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년 전 미국 검찰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대북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 약 230만 달러가 최종 몰수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북한 관련 금액이 천만 달러가 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소송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세 곳의 자금이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됐다며 미 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피소된 금액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약 60만 달러와 홍콩 소재 중국 기업인 위안이우드와 에이펙스 초이스가 각각 172만 달러와 84만 달러였습니다. 이들 자금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만든 위장회사가 석탄을 수출하거나 정유를 구입할 때 사용된 것으로 문제의 회사들은 이들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 회사들에 송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지난 5일 미 검찰이 이중 싱가포르 기업과 중국의 위안이우드 등 두 기업의 피소 금액 232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하는 이 문건에서 소송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피소 기업에도 보냈지만 이 중 에이펙스 초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에이펙스 초이스 외 두 개 기업의 232만 달러에 대해 다음 단계인 궐석 판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로선 232만 달러의 향방은 궐석 판결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변이 없는 한 미국 정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미 법무부를 주축으로 대북 제재 위반 자금 등에 대한 몰수 소송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중국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업체 운영자의 자산 등 95만 달러에 대해 미 검찰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법원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자금과 북한의 불법 해킹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등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중국 등에 예치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송까지 합치면 10건이 넘는 북한 관련 민사 몰수 소송이 미국 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들 소송 상당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 시작된 2017년 이후에 제기된 것들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소송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몰수 소송은 이미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자산을 몰수당한 기업과 개인은 총 4개며 액수는 약 1,158만 3천 달러로 추산됩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소송 6건을 통해 추가 몰수가 이뤄질 경우 전체 몰수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이 미국 검찰로부터 피소를 당하기 전 미리 거액의 벌금에 합의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BOE가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총 5개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총 299만 6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액수는 공개된 벌금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사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합칠 경우 벌금 액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부나 국무부 등을 통한 대북 제재 관련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등을 내세운 법무부가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bulk of the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사회가 옛 나치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전단을 통해 알리다가 체포돼 처형당한 여대생 조피 쇼레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용기와 저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는 독일 국민을 깨우려던 셜의 노력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 비슷하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와 학교, 주요 언론들은 지난 9일 조피 숄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기념주화 발행, 특집 기사 등을 통해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옛 나치 독일 정권에 저항한 조직 백장미를 오빠인 한스 숄 등 친구들과 조직해 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숄은 독일에서 손꼽히는 국가영웅 중 한 명입니다. 미넨대학교 학생이었던 숄은 독일인들이 손을 높이 들어 히틀러를 숭배하던 나치 독재정권 시절 유대인 대학살과 전쟁 범죄 등 정권의 만행과 거짓 선전을 전단에 담아 미넨 시민들에게 폭로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던 숄은 나치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침묵하는 독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942년부터 히틀러를 비판하고 국민 저항을 촉구하는 전단 살포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3년 나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참수됐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숄이 처형 전 담담하게 일기장에 적은 글은 독일인들이 교과서를 통해 달달 외울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의 교육 채널인 테드 에드는 26개 언어로 제작해 국제사회에 배포한 조피 숄을 기리는 동영상에서 그가 숨지기 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But she also spoke to a more hopeful future. How can we expect righteousness to prevail when there is hardly anyone willing to give himself up individually to a right?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사람을 찾기 힘든데 어떻게 정의가 승리하길 기대하겠는가? 아름답고 화창한 날 나는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다면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한 겁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9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목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들은 그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인들과 국제사회가 오늘날 조피 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숄과 백장미 조직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았다고 믿었으며 이 때문에 나치에 저항하며 다른 이들을 옹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2019년 숄 등 나치 정권에 저항하거나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다 희생된 인사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에서 우리는 이런 기억을 계속 보존하며 역사의 교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r müssen das Gedenken pflegen und die Erinnerung weitertragen.
독일의 인권단체인 사람의 니콜라이 스프레켈 공동대표는 11일 VOA에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극심한 인권 침해에 저항할 필요를 느끼는 일부 용감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며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해 투쟁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프레켈 공동대표는 히틀러 나치 정권처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 선전과 선동으로 자국민을 통제하는 북한 정권에 대응해 전단 등 외부 정보로 북한 주민들을 깨우려는 탈북 운동가들도 숄처럼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ose activists who send leaflets to North Korea are also quite brave.
탈북 운동가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이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깨워 조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외부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프레켈 공동대표는 이런 활동은 탈북 운동가들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등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최근 한국 정부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런 활동을 금지하고 범죄화하는 법을 만든 건 활동가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You cannot forbid people to bring information into a closed-up dictatorship. It is something you should do.
외부 정보는 북한 정권의 선전에 매몰돼 있는 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의 생명줄로 금지해서는 안 되며 이런 조치가 향후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나 다른 조치로 확대될 수 있어 더욱 우려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 등을 통해 정보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자극하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켈 공동대표는 그러나 잔혹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나치 정권과 미얀마 군부의 인권 범죄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주민들을 깨우는 민간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m very sure she would not like to be.
그러면서 조 피숄도 독재 사회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가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미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장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합니다. 주최 측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 탈북민이 대단한 용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회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다음 달 6일과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가 연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두 번이나 탈출한 박지현 대표와 헝가리의 안드라스 시모니 전 미국 주재 대사, 어윈 커틀러 전 캐나다 법무장관 등이 올해 회의에서 긴급한 인권 상황에 국제적 조명을 비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아로 아버지와 삼촌을 잃은 박 대표가 북한을 탈출했지만 인신매매 조직에 덫에 걸려 강제 결혼을 위해 팔렸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5살이 됐을 때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노동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고 궤조병으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박 대표가 용감하게 두 번째 탈북을 감행해 아들을 다시 만났고 궁극적으로 영국에 난민으로 정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인권운동가로서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박 대표가 대단한 용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표는 2008년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뒤 2017년부터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인 진검다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18년 넷웨스트의 아시아 여성상 대상과 2020년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의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2021년 한원체 인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행사에서 연설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워치 등 25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정광일, 강철환 씨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이영국 씨, 북한 해외노동자 출신 이밀 씨,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안명철 씨 등 탈북민들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참석해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정권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강제실종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한 강제실종 주간 행사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실종자 생사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 범죄를 알리기 위한 제2회 국제강제실종주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아시아 13개 시민단체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각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강제실종주간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연다며 강제실종 피해자들과 가족의 아픔, 책임 규명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 강제실종이 사라진 세상, 강제실종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그림을 공개 모집해 강제실종 주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선임간사는 10일 VOA에 많은 한국인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강제실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시아고 특히 한국에도 피해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해자가 북한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보면 국군 포로 문제라든지 6.25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강제실종자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 플러스 아시아의 강제실종을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강제실종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는 대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피해자 가족은 강제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겪기 때문에 강제실종은 현재 진행형 범죄란 겁니다. 실제로 유엔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 등 강제실종 피해자로 공식 확인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가족이 반세기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 한국전쟁 때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 3,835명 중 516명은 북한에 계속 억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상 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간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10만여 명, 일본인 등 북한 당국에 조직적으로 납치된 여러 외국인 문제도 유엔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정권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강제 실종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범과 가족들의 실종을 대표적인 예로 지적했습니다. 정치범과 가족의 실종은 주민들에게 자신들도 언제든 당국에 체포돼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도록 조장한다는 겁니다. 김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의 진정서를 100건 이상 제출했으며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에도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적극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항상 가서 이 전후 납북자가 어떤 거다?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북송 재해교포 문제도 저희가 계속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저희 아파트 뭐 회보에도 계속 이런 글을 싣고 뭐 세미나를 할 때도 항상 저희가 발표를 하고 뭔가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다른 활동가분들도 이제 아 이런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고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약간 더 확대돼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납북자 등 북한 정권의 강제 실종 문제에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혐의 서한 등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건이 316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강제실종 문제가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납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BOA의 납북자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 정부들은 강제실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강제실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를 밝히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20년 5월 10일 백의의 전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영국 국적의 부유한 부모를 둔 나이팅게일은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하던 중 나이팅게일을 출산하게 돼 피렌체의 영어 이름인 플로렌스가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됐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간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간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자이기도 합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당시 천하고 힘든 직업으로 알려진 간호사가 돼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을 돕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크림전쟁 때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밤낮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군대와 병원의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사망 이유, 병원에서 쓰는 물건 등 병원 관련 통계를 세심하게 기록해 통계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19세기 영국 군대 및 공공보건과 사회개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통계를 내기 전까진 아무도 크림 전쟁에서 죽은 영국군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토대로 영국 정부는 크림 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병원의 물자 보급 상태와 위생 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비품을 공급했고 그로 인해 병원의 환자 사망률도 떨어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은 1858년 영국 왕립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1956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첫 전파를 탑니다. 대한민국 첫 TV 방송국 코리아 RCA 디스트리뷰터 코캐드 TV 방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1956년 당시 한국의 TV 수상기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아 서울 시내 곳곳에 TV 수상기를 설치해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탑골공원과 서울역 등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6.25 전쟁 후 KBS 라디오의 복구를 위해 RCA 한국대리점 책임자 황태영이 미국 RCA사의 기자재 도입을 알선했고 거래 수수료 대신 대량의 TV를 들여와 설립한 것이 KORCAD TV, 코캐드 TV입니다. 코캐드 TV는 한국 최초의 상업 TV 방송국이었지만 시험 성격이 강했고 1년 후 대한방송 주식회사의 운영권이 인수돼 DB라는 명칭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1961년 KBS에 채널 9를 넘겨주게 됩니다. 코캐드 TV는 대한민국 최초의 TV 방송국이자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필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Kolcha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